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일본 정부가 추진해 온 집단 자위권 법안이 중의원을 통과했습니다. 열린야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은 오늘 중의원 본회의에서 자위대법 개정안을 비롯한 11개 안보 관련법 제정안과 개정안을 단독으로 표결해 가결했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자민당과 공명당은 이번 의회 정기회기가 끝나는 9월 27일 이전에 참의원에서 법안을 최종 통과시킬 방침입니다. 집단자위권은 동맹국이 무력 공격을 받은 경우에도 일본의 존립이 위협받고 국민의 권리에 명백한 위험이 있는 경우 자위대가 개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법안 통과 뒤 기자들에게 일본을 둘러싼 안보 환경이 더욱 엄중해지고 있다며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전쟁을 막기 위해 꼭 필요한 법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야당과 상당수 일본 국민들은 집단 자위권 법안이 평화헌법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 의회가 추가 구제금융을 지원받기 위한 경제개혁안을 오늘 새벽 가결 처리했습니다. 국제채권단이 추가 구제금융의 대가로 요구한 이번 개혁안은 전체 의원 300명 가운데 229명의 찬성으로 통과됐습니다. 알렉시스 치프라스 총리는 표결 직전 의원들에게 채권단의 요구 조건을 수용하는 것 이외에 선택의 여지가 없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집권당인 시리자 당에서 38명이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표결을 앞두고 개혁안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의회 건물 앞에서 시위를 벌이며 경찰과 충돌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그리스 의회에서 개혁안이 통과됨에 따라 유럽연합 재무장관들은 오늘 추가 구제금융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논의합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이란의 평화적 핵 사용까지 반대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어제 백악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일부 반대론자들은 이란이 평화적 목적의 핵 능력도 보유해선 안 된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비현실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세계는 이란이 평화적인 핵 사용도 할 수 없다는 점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은 이란의 핵무기 개발을 억제하는 데 협력했던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만일 이란과의 핵합의가 없었다면 중동에서 더 많은 전쟁 위협이 발생하고 중동 지역 다른 나라들은 스스로 핵무기를 개발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중국의 양제츠 외교담당 국무위원이 오늘 베이징에서 일본의 야치 쇼타로 국가안보국장을 만났습니다. 야치 국장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최측근이자 외교 책사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양 의원은 이 자리에서 중일 관계가 복잡하고 민감한 상태라며 중국 정부는 양국이 역사에서 교훈을 삼고 미래를 준비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야치 국장은 양국 관계가 개선돼 왔다며 자신과 양 의원의 이번 만남도 양국 간 중요한 통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두 사람의 이번 만남은 올해 양국 정상회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은 오는 9월 3일 종전 70주년 기념 군 열병식 행사에 다른 나라 정상들과 마찬가지로 아베 일본 총리도 초청했습니다. 인도와 파키스탄이 최근 이틀간 사망자를 낸 카슈미르 분쟁과 관련해 상호 비방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파키스탄 정부는 오늘 인도군이 정당한 이유 없이 발포해 적어도 4명의 민간인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슬라마바드 주재 인도대사를 소환해 이번 사태는 국경과 영공 침해 행위라며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인도 당국도 파키스탄 군이 어제 카슈미르 지역에서 총격을 가해 여성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친 데 이어 오늘도 주민 3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스위스 당국이 부패 혐의로 체포한 국제축구연맹 피파 임원 7명 가운데 1명을 미국에 인도했습니다. 스위스 당국의 이번 신병 인도는 미국 수사당국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스위스는 이송된 피파 임원이 누구인지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스위스 수사당국은 지난 5월 피파 회의 참석차 취리히를 방문한 북중미 카리브해 축구연맹 임원 7명을 전격 체포했습니다. 이들은 북남미 지역 축구대회 개최와 관련해 1억 5천만 달러 이상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미국 수사당국에 의해 기소됐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6일 목요일 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장량입니다. 오늘 하루 어떠셨습니까? 지난 14일에요. 미국에서는 최대 관광도시 뉴욕에서 패션쇼가 열렸습니다. 보통 이 패션쇼의 꽃이라고 하면 여성복이죠. 마르고 늘씬한 여성 모델들이 이 첫 선을 보이는 옷을 입고 나와서 무대 위를 멋지게 걸어다니죠. 그런데 지난 화요일 열렸던 패션쇼에서 첫 등장 인물들은 남성이더군요. 알고 보니 이 패션쇼는 남성복 쇼였습니다. 남성복 패션쇼도 자주 열리지만 여성복 쇼를 뒤로 하고 남성복 쇼가 먼저 열린 것인데요. 그 이유를 보니까 미국의 최근 패션 동향을 고려한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지난 2년 동안 미국에서는 남성복 시장이 여성복 시장보다 크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2년간 미국에서 여성복 매출이 2.8% 성장한 반면에 남성복 매출 규모는 4%가 조금 넘었습니다. 절대적인 매출액은 여성복이 많지만 상대적으로 성장률은 남성복이 더 큰 것인데요. 바로 그 이전보다 남성들이 자신들의 옷차림에 크게 신경을 쓰고 있고 옷 구매를 많이 한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요즘 의류업계에서 나오는 말이 남성복 대세론입니다. 해외 의상 제작자들도 이를 감안해서 미국 의류시장, 특히 남성복에 이전보다 정성을 들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세계적인 패션 전문 기업의 한 관계자가 이 쇼를 보고 나서 한 말이 세계적으로 남성복 시장은 보수적 성향에서 개방적으로 바뀌면서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런 말을 하는 걸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도 가끔 길을 가다가요. 종종 걸음을 멈추게 할 만큼 멋진 옷차림의 남성들을 보곤 하는데요. 옷차림이 얼마나 세련된지 여자보다 예쁘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와 다양한 정보를 집중적으로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미국의 주요 소식 미국 뉴스 헤드라인으로 바로 알아보고요. 뉴스의 배경이 되는 사건이나 용어를 자세히 설명해드리는 미국 뉴스 따라잡기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주간 기획물 오늘 미국 50개 주를 가다 준비했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워싱턴 기온 21도로 뚝 떨어져서 여름답지 않은 선선한 날씨 보이고 있는데요. 낮 최고 기온은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북한의 내일 날씨 보겠습니다. 가끔 구름 많겠는데요. 함경남북도 동해안은 흐리고 밤부터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 9도에서 20도, 낮 최고 기온 20도에서 30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평양 오후에 흐리겠습니다. 20도에서 26도 기온 분포, 신의주 오후에 구름 많겠습니다. 20도에서 30도, 개성 구름 조금 끼겠습니다. 기온 17도에서 28도 분포 예상하고 있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시작해볼까요? 당신에게서 시선을 뗄 수가 없군요. Can't take my eyes off you 골라봤는데요. 존 로이드 영이 부릅니다.
You're just too good to be true. Can't take my eyes off of you. You'd be like heaven to touch. I wanna hold you so much. At long last, love has arrived, and I thank God I'm alive. You're just too good to be true. Can't take my eyes off of you. Pardon the way that I stare. There's nothing else to compare. The sight of you leaves me weak. There are no words left to speak. But if you feel like I feel, please let me know that it's real. You're just too good to be true. Can't take my eyes off you. I love you, baby, and if it's quite all
미국 속의 뉴스, 뉴스 속의 미국, 미국의 다양한 소식과 문화를 전해드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미국 뉴스 헤드라인입니다. 부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어떤 소식 들어와 있습니까?
네,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후보와 공화당의 제프 부시 후보가 선거 자금 모금에서 앞서 나가고 있다는 소식 먼저 전해드리고요. 오바마 대통령이 형사 사법제도 개혁을 촉구한 소식. 인터넷 상거래 업체인 아마존이 창립 20주년을 맞아서 대대적인 할인 행사를 벌였다는 소식 차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 보겠습니다. 미국에서는요, 이 선거를 치르는데 돈이 참 많이 듭니다. 후보들이 텔레비전하고 라디오 광고를 통해서 정책 홍보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광고비가 상당히 비싸죠.
네.
또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렇기 때문에 충분한 자금을 모으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요. 그동안 후보들이 얼마나 돈을 모았는지 선거자금 모금 현황이 속속 공개되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모금한 선거자금 보고 마감이 어제 자정이었습니다.
네.
이 내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다고 공식 선언한 후보들은 이 분기별로 총 모금 금액과 $200 이상 후원한 후원자들의 명단을 연방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해야 하는데요. 이 보고 내용에는 대선 후보들이 후원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그 선거 전략 자문을 구하거나 사무실 운영이나 광고, 여론조사 등에 얼마나 돈을 썼는지 등을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선거운동이 시작된 게 얼마 되지 않았는데 벌써부터 참 엄청난 선거자금이 모였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대선 후보들이 4월부터 6월까지 모금한 선거자금이 3억 7,700만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는데요.
네.
지난 2000년 대선 당시 경선 과정을 통틀어서 모금된 금액에 맞먹는 액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번 대선에서 얼마나 더 많은 돈이 투입될지 짐작해 볼 수 있는 대목이죠.
예,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5명이고요. 공화당은 뭐 아직 공식 출마 선언을 하지 않은 후보들까지 합쳐보면은 17명 정도 아니겠습니까?
네네.
후보들이 어떤 방식으로 선거 자금을 모으고 있나요?
네, 후보 숫자가 많은 만큼 모금 경쟁도 치열한데요.
네.
이 후보들은 지지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서 온라인 후원을 독려하고요. 또 전국을 다니면서 후원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슈퍼 정치활동위원회, 이른바 이 슈퍼팩트를 통해 모금되는 금액이 만만치 않은데요.
네.
이 슈퍼팩은 금액에 제한이 없어서 이 무한대로 후원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다면 현재 모금 경쟁에서 가장 앞선 후보가 누군가요?
네, 민주당에서는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 이 공화당에서는 제프 부시 전 플로리다 주지사가 단연 선두입니다. 힐러리 클린턴 후보의 모금액은 4,500만 달러로 2,700만 달러가 한도인 개인 기부자들을 통한 모금한 금액이 이 정도고요.
네.
또 클린턴 후보를 지지하는 슈퍼팩을 통해서 모금된 금액은 1,500만 달러였습니다. 아, 클린턴 후보는 많이 모으기는 했지만 또 많이 쓰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네.
클린턴 후보 측이 그동안 쓴 돈이 1,900만 달러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는 다른 민주당 경선 후보들이 모은 돈보다 더 많은 거라고 하네요.
네. 제프 부시 후보는 어떤가요?
네, 클린턴 후보가 4월에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 데 비해서 제프슈 후보는 대선 출마 선언이 늦었습니다. 하지만 대선 출마 전부터 약 6개월 동안 자신의 슈퍼팩인 라이트 라이즈를 통해서 1억 300만 달러를 모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지난 6월 15일에 공식 출마 선언을 한 후 2주일 동안 선거운동 본부를 통해서 모은 금액은 1,150만 달러였습니다.
네, 이 정도 금액이면 뭐 당내 다른 후보들을 압도하는 자금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때까지 공개된 후보들의 내역을 보면 그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이 개인 기부자와 외부 단체들로부터 4,470만 달러를 모금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이 테드 크루즈 후보가 1,400만 달러, 전 휴렛 패커드 최고 경영자인 칼리 피오리나 후보가 140만 달러를 모금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공화당 후보들의 경우 이 아주 돈 많은 몇몇 후원자들로부터 이 선거 자금 대부분을 모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네.
이 워싱턴 포스트 신문 분석에 따르면 그동안 공화당 후보들이 모은 선거 자금 가운데 5분의 4는 후보 선거운동본부에서 직접 모은 게 아니고요. 슈퍼팩 등 독립단체가 모은 것이라고 합니다.
네.
반면에 민주당의 경우에는 후보 측이 직접 모은 금액이 80%에 달했습니다.
네. 이 외부 단체들을 통해서 거액을 한꺼번에 후원받기보다는 또 거의 개인 기부자들의 후원에 의지하는 후보들도 있죠.
네. 대표적인 두 후보가 은퇴한 신경외과 의사 출신으로 공화당 대선 후보로 나선 벤 카슨 후보고요. 또 민주당 대선 후보로 나선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이 있는데요.
네.
이 샌더스 의원이 6월 30일까지 모금한 금액은 1,500만 달러였습니다. 무려 25만 명이 후원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그러니까 서민들이 소액을 기부하는 풀뿌리 운동에 지지 기반을 두고 있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네.
이 벤 카슨 후보도 1,040만 달러를 모금했는데 이 대부분 소액 개인 기부를 통해서 모금됐다고 합니다.
네. 그런가 하면 또 정치자금 모금에 연연하지 않을 정도로 부자인 후보도 있죠.
네, 맞습니다. 이 공화당 경선에 출마한 기업인 도널드 트럼프 후보인데요.
네.
이 트럼프 후보는 지난달 중순에 공식 출마 선언을 하면서 이 자산 가치가 90억 달러에 달한다고 밝혀서 화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새 자산 가치가 100억 달러로 늘었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네.
이 트럼프 후보는 대선 출마 선언을 한 뒤에 약 190만 달러를 모았다고 하는데요. 이 그 가운데 180만 달러는 후보 자신이 융자 형식으로 선거운동 본부에 직접 댄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모은 금액은 10만 달러도 채 되지 않습니다.
미국 뉴스 헤드라인 두 번째 소식 보겠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형사 사법제도 개혁을 촉구했죠.
네. 화요일 필라델피아에서 열린 전미 유색인 지위 향상 협회 NAACP 연례 회의에 참석한 바락 오바마 대통령은 인종이나 부에 의해서 미국인의 삶이 왜곡되고 있다며 미국 형사 사법제도에 대한 포괄적인 개혁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오바마 대통령이 추진하려는 사법제도 개혁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네, 오바마 대통령은 우선 비폭력 마약 사범에 대한 최소 의무 형량의 완화를 촉구했는데요. 이 최소 의무 형량이라고 하면 법원이 유죄 판결을 받은 범죄자에게 무조건 일정 기간의 형량을 선고하는 걸 말합니다.
네.
이 오바마 대통령은 이 최소 의무 형량을 줄이거나 없앨 것을 촉구했고요. 교도소 내 그 독방 수감 재검토와 재소자들이 투옥돼 있는 동안 직업 훈련을 강화할 것 등을 제안했습니다.
네, 또 이런 사법 개혁에 있어서 각 주의 역할도 언급했죠.
네, 그렇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주들이 유죄 판결을 받은 흉악범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는 법을 폐지할 것을 요청했고요. 또한 사업자들이 신규 직원을 채용할 때 이 지원자에게 전과가 있는지 여부를 묻지 말 것을 촉구했는데요. 이 바로 이런 관행이 사회의 불균형을 가져오면서 특히 미국 내 소수계가 영향을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또 미국에 너무 많은 사람이 투옥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면서요.
네. 오바마 대통령은 또 미국의 재소자 수가 유럽의 35개 나라 재소자 수를 모두 합친 것보다 더 많다고 지적했는데요.
네.
이 감옥에 있는 사람들은 크고 작은 실수를 저질렀지만 그들 역시 미국인이라면서 이 감옥에 투옥돼 사회에 진 빚을 갚은 이후에는 다시 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가능성을 더 많이 열어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이 오바마 대통령이 연설을 하기에 앞서서 일부 재소자들을 특별 감형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비폭력 마약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연방 재소자 46명을 특별 감형했습니다.
네.
오바마 대통령이 사법 개혁을 강하게 밀어붙이기 위해서 이런 결정을 내린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46명 중 14명은 종신형을 선고받은 범죄자들이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영상 메시지를 통해서 이들이 받은 처벌이 이들이 지은 죄에 합당하지 않다고 지적했고요. 이 미국은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나라라면서 이 범죄자들에게도 두 번째 기회, 또 다른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오바마 대통령은 오늘 오클라호마주에 있는 연방교도소를 방문하고 이 교도소 환경 개선 문제에 관해 연설할 예정인데요. 현직 대통령이 연방교도소를 방문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미국 뉴스 헤드라인 마지막 소식 보겠습니다. 미국 최대의 인터넷 상거래 업체인 아마존이요. 어제 대규모 할인 행사를 진행했죠.
네, 아마존은 어제 창립 2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하루 동안 특별 할인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이 아마존은 아마존 프라임데이라는 이름 아래 이번 행사를 진행하면서 이 블랙 프라이데이 세일을 능가할 것이라고 자신했는데요. 이 24시간 동안 전자제품과 가전제품, 유아용품 등을 이 대폭 할인한 가격에 판매하겠다고 이 선전해왔습니다.
네.
그러면서 미국 소비자들뿐만 아니라 한국 등에 있는 직구족, 그러니까 이 외국에서 인터넷을 통해 물건을 직접 구입하는 이 직구족들도 큰 관심을 보였었습니다.
네.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하면은 추수감사절 다음 날인 11월 넷째 금요일을 가리킨 말이죠.
네, 맞습니다. 이 미국에서는 보통 이날부터 본격적인 이 크리스마스 쇼핑, 연말 쇼핑이 시작되는데요.
네.
그동안 적자를 면치 못하던 소매 업체들이 흑자를 보는 날이라고 해서 이 블랙 프라이데이란 별명이 붙었습니다. 이날 소매 업체들은 소비자들을 유혹하기 위해서 이 물건값을 크게 내려서 팔고 있습니다.
네. 어쨌거나 이렇게 아마존이요. 파격적인 할인 행사를 갖자 미국의 최대 유통업체인 월마트도 맞불을 놨죠?
네, 맞습니다. 이 월마트 측은 아마존 프라임데이에 똑같이 그 수천 가지 제품에 대한 최상 가격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이 $35 이상 사면 배송비가 무료고요. 또 아마존보다 한 술 더 떠서 이 월마트 회원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할인 행사를 이용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아마존은 이 특별 행사를 $99의 연회비를 내면 1년간 배송비가 무료인 이 프라임 회원들을 대상으로 진행했는데요. 이 월마트는 이런 조건까지 없애서 이 더 많은 소비자들을 공략하고 나선 겁니다.
네. 이렇게 대형 업체들이 경쟁적으로 싼 가격을 내놨으니까 소비자들은 즐거웠겠네요.
네, 하지만 그 소비자들 기대에는 못 미쳤다는 반응입니다.
네.
이 아마존이 프라임데이 세일을 대대적으로 선전했지만 이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별게 없었다는 거죠.
예.
이 세일 상품의 종류도 많지 않았고 할인폭도 썩 만족스럽지 않았다는 겁니다. 일부 소비자들은 인터넷 단문 사이트인 트위터에 글을 올리면서 불만을 나타냈는데요. 집에서 쓰지 않는 물건을 내다 파는 차고 세일이나 다를 게 없었다. 좀 마음에 드는 물건은 금방 매진돼서 살 수가 없었다고 불평했습니다.
네.
또 미국인들이 이제 너무 많은 할인 행사들로 인해서 일종의 세일 피로증을 갖게 됐다는 그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세일 피로증이 무슨 말인가요?
네, 미국에서는 사실 1년 내내 특별 세일, 그러니까 뭐 할인 행사가 끊이지 않습니다.
네.
뭐 1월 1일 신년 할인 행사부터 시작해서 부활절 기념 세일, 또 어머니날, 현충일, 독립기념일 등등 특별한 날만 되면 할인 행사를 하기 때문인데요.
네.
거기다가 뭐 가격의 40%에서부터 많게는 70%까지 할인을 하는가 하면은 하나 사면 하나를 덤으로 주기도 합니다. 또 다른 가게에서 같은 물건을 더 싼 가격에 팔고 있으면 그 가격에 맞춰주는 등 할인받을 수 있는 기회가 아주 상당히 많거든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이런 할인 행사에 일종의 피로감을 느끼고 또 할인 행사를 한다고 해서 눈이 번쩍 뜨이는 그런 일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네. 거기다 요즘은 인터넷 전자상거래 업체를 통해서 쇼핑을 많이 하는데요. 기존 매장보다 인터넷 매장에서 이런 할인 행사가 더 자주 진행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전문가들은 올해 미국 내 전자상거래 소비가 3,340억 달러에 달하면서 미국 전체 소비시장의 10%를 차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데요. 이 시장이 커지면서 업체 간의 경쟁도 더 치열해졌습니다.
네.
게다가 소비자들이 워낙 인터넷 할인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이 웬만큼 파격적인 할인이 아닌 이상 이 사람들의 눈에 띄기도 힘든 게 사실인데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인터넷 판매를 하는 소매 업체들은 세일 상품에 대해서 사실 이윤을 포기한 상태라고 합니다. 대신에 싼 제품을 통해 새로운 고객을 확보하고 그 고객이 자사의 다른 제품을 살 때 적자를 메우는 그런 전략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네. 자, 기대를 모았던 아마존 프라임데이 할인 행사. 글쎄요, 실패로 끝난 겁니까?
뭐 꼭 그렇지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뭐 소비자들의 불만은 컸지만 네. 이 아마존 주문량은 크게 늘었다고 하는데요. 아마존은 이날 오전에 주문량이 이미 지난해 블랙 프라이데이를 능가했다고 밝혔는데요.
예.
이 $999에 내놓은 TV 1200대가 10분 만에 팔려나가는 등 여러 할인 상품이 날개 돋친 듯이 팔렸다는 겁니다. 아마존의 주문량은 어제 정오경에 지난해 같은 날 주문량의 80%를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미국 뉴스 헤드라인 부지영 기자였습니다. 네, 주요 미국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미국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김정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주제 알아볼까요?
네, 최근에 북한이 노동당 창건 70주년을 맞아 오는 8월에 대사면령을 내린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또 미국에서는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죄질에 비해 무거운 형을 받았다고 평가되는 사람들을 사면권을 써서 감형해 주기도 했는데요. 오늘은 미국 대통령의 사면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사면이라고 하면 형벌을 면제해 준다는 뜻 아닌가요?
네, 남한 국립국어원이 뜻풀이한 걸 보면요. 죄를 용서하여 형벌을 면제함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다시 설명해 드리겠지만 이 사면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예로는 죄를 짓고 교도소에서 형을 살고 있는 사람을 형을 면제해주고 풀어주는 것을 들 수 있겠죠.
네. 미국 대통령이 행사하는 사면권은 이 미국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라고 알고 있는데요. 맞습니까?
맞습니다. 미국 연방헌법 제2조 2항은 대통령은 탄핵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합중국에 대한 범죄에 대하여 형 집행의 연기나 사면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탄핵이라고 하면 미국에서는 법을 어기거나 나쁜 짓을 한 공무원을 의회가 해임하는 걸 말합니다.
네, 이 사면권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법 위에 있는 권한이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런데 이런 대통령의 사면권에도 제한이 있습니까?
물론 제한이 있습니다. 아까 나온 연방헌법을 보면 미합중국에 대한 범죄라는 구절이 있었죠.
예.
그러니까 대통령의 사면권은 연방법을 어긴 범죄만 해당하지 주 법률과 관계가 있는 사안에는 적용되지 않는 겁니다.
네.
또 탄핵과 관련된 사안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구절도 아까 있었죠.
예.
그리고 판례에 따라서 대통령의 사면권은 형사사건에만 적용되고 민사사건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이 판례는 같거나 비슷한 소송에 대해서 이전에 나온 판결들을 말하고요. 민사는 개인이나 단체 사이에서 자신들의 권리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벌어지는 행위라고 할 수 있는데요. 가령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이나 조직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행위를 민사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아까 대통령의 사면권이 이 50개 주의 법에는 그 각각의 주법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했는데요. 그러면은 이 주법과 관련된 죄는 누가 사면할 수 있습니까?
네, 이건 대통령이 할 수는 없고요. 예. 주지사나 주정부가 만든 특별위원회가 사면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또 궁금한 게요. 아까 처음에 오바마 대통령이 죄수들을 감형해줬다고 했는데요. 이런 감형도 사면에 들어가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 미국 연방 법무부 설명을 보면요.
네.
미국 대통령이 행사하는 사면이 종류별로 네 가지로 나뉩니다. 바로 사면과 감형, 집행 연기, 그리고 벌금이나 몰수의 면제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대통령 사면의 종류에 다시 또 사면이 나오네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주로 얘기한 사면은 영어로 하면은 클레먼시라고 해서 대통령이 가진 사면권 전체를 뜻합니다.
네.
이걸 넓은 의미의 사면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사면의 종류 네 가지 가운데 하나로 들어가는 사면은 영어로는 pardon이라고 하죠. 이건 구체적으로 형 선고의 효과로부터 특정한 사람을 전체적 또는 부분적으로 해방시켜주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한국 국어사전에 나온 사면의 뜻풀이, 즉 죄를 용서하여 형벌을 면제한다는 게 바로 이 파든에 해당하죠.
네. 그러면 감형하고 벌금 면제 그리고 집행 연기는 글자 그대로 뭐 해석하면 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감형이라면 말 그대로 형을 줄여주는 걸 말할 테고요. 집행 연기는 형 집행을 연기하는 걸 뜻하는데 대개 사형 집행을 연기해 주는 걸 뜻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부과된 벌금이나 이 몰수 조치 같은 것을 없었던 것으로 해주는 것도 클레먼시, 즉 넓은 의미의 사면에 들어갑니다. 참고로 연방 대법원은 대통령이 판결 전이나 판결이 내려지는 동안 그리고 판결이 나온 뒤에도 이런 사면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이 한국 언론에 나오는 기사에 사면과 함께 또 복권이라는 말 자주 나오는데요. 자, 이게 법률상 일정한 자격이나 권리를 한 번에 잃은 사람이 이 권리를 다시 찾는 걸 말하는데요. 미국에서 복권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대통령 사면권에서 이 복권 규정은 따로 없습니다. 다만 연방법으로 기소됐던 사람을 대통령이 사면해 주면 이 동시에 이 사면받은 사람의 권리가 복권, 즉 회복되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네.
하지만 주정부 차원에서는 이 사면과 복권을 대개는 따로 분리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미국 대통령의 사면권에 대해 알아보고 있습니다. 자, 김정우 기자, 이 대통령 사면권이라는 게요, 연방 헌법이 보장한 권리지만 과거 사례를 보면 이게 종종 논란이 되는 경우가 있었죠.
그렇습니다. 아무리 헌법으로 보장된 권리라지만 이 사면 대상을 두고 종종 구설수가 생기곤 했습니다. 이렇게 논란이 된 사례는 몇 가지만 살펴볼까요?
예.
최근 사례로는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1974년 당시 제럴드 포드 대통령이 전임 대통령인 리처드 닉슨을 사면한 걸 들 수 있죠.
네, 당시 닉슨 전 대통령이 그 유명한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자리에서 물러났죠.
맞습니다. 민주당 사무실을 도청한 워터게이트 사건 탓에 자리에서 거의 쫓겨나다시피 한 닉슨 전 대통령을 포드 대통령이 사면하면서 큰 논란이 됐습니다.
네.
법정에 세워야 할 사람의 죄를 사면해줬다는 이유에서였죠.
네.
그리고 1980년대 레이건 대통령 시기에 벌어진 이른바 이란 콘트라 사건에 연루된 사람들을 다음 대통령인 조지 H.W. 부시 대통령이 사면해 준 것도 논란거리였습니다.
네, 그 뒤로 클린턴 대통령하고 조지 W. 부시 대통령 때도 대통령 사면령이 구설에 오른 적이 있었죠.
맞습니다. 클린턴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퇴임하기 고작 2시간 전에 네. 이 마약 혐의로 교도소에 있던 이복 동생과 또 탈세 혐의로 도피 중이었던 한 금융재벌 그리고 금융범죄에 연루된 의혹을 받던 측근 한 명을 사면해 줬는데요. 사실 이게 미국 역사상 최악의 사면으로 꼽힙니다.
네.
또 조지 W. 부시 그러니까 이 아들 부시 대통령도 정보 요원의 신상 정보를 언론에 유출한 전 부통령 비서실장 스쿠터 리비의 형벌을 부분적으로 사면해주면서 비난이 일기도 했습니다.
네. 그럼 이런 일들을 계기로 해서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말이 나올 법한데요. 어떻습니까?
물론 그런 말이 나오긴 하는데요. 네.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먼저 제일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방안이 연방의회가 대통령 사면권을 제한하는 법을 만들면 되지 않느냐는 그런 말이 있는데요.
네.
그런데 미국 연방대법원은 법을 만드는 의회가 대통령 사면권을 침해하는 법을 만들면 안 된다고 판결하고 있어서 이 방안은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네, 그러면 남은 방법으로는 연방헌법을 고치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물론입니다. 이론적으로는 그런데요. 하지만 잘 아시다시피 미국에서 연방헌법을 고치는 게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 방안도 사실은 별로 현실성이 없습니다.
네.
참고로 대통령이 사면권을 함부로 써서는 안 되는 여론을 의식해서인지 최근에 들어서는 대통령이 사면을 허가하는 비율이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미국 뉴스 따라잡기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신 지금 시각 10시 35분 지났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가보도록 하죠. 닐 영이 부릅니다. Heart of Gold 골랐습니다.
더 정확하게 믿을 수 있는 미국 소식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미국 50개 주를 가다 시간입니다. 이 시간 50개 주로 여러분과 동행할 박영석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어느 주로 가볼까요?
네, 오늘은 아칸소 주로 여러분을 안내하겠습니다.
네, 아칸소 주에는 또 어떤 얘기가 기다리고 있을지 잠못 기대가 되는데요. 그럼 아칸소 주로 지금부터 함께 떠나보죠.
다이아몬드. 세상에는 참 많은 보석들이 있지만 다이아몬드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고 해서 결혼할 때 신부에게 끼워주는 반지로는 최고로 쳐주는 보석이다. 가격도 물론 비싸다. 그런데 이런 다이아몬드를 발견만 하면 그냥 거저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곳이 세상에 있을까? 찾는 사람이 임자인 그런 곳 말이다. 그런데 그런 말도 안 되는 곳이 정말 있다. 바로 아칸소주에 있는 다이아몬드 분화구라는 주립공원이다.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일반인 접근이 허용되고 있는 다이아몬드 매장지인 것이다. 조시로스 아칸소주 관광국 홍보관의 설명을 들어보자.
Diamond mine in the city of Murfreesboro, Arkansas. We're one of the only, actually the only state in the United States that's a diamond mine.
아칸소는 미국에서 유일하게 다이아몬드를 찾으면 사람들이 가져도 되는 유일한 곳입니다. 머프리즈버러 시에 있는 다이아몬드 분화구라는 광산인데요. 1900년대 초 존 허들스톤이라는 사람이 처음 발견했습니다. 광산이라고는 하지만 이 산이 아니라 넓은 들판 같은 곳입니다. 오랫동안 개인 소유의 관광지였는데요. 1972년 아칸소 주 정부가 매입해서 공원으로 만들어서 일반에게 공개를 한 것입니다.
아무리 찾는 사람이 임자라지만 찾는 게 결코 쉽지 않으니까 찾으면 그냥 가져가라는 건 아닐까? 물론이다. 세공을 거친 다이아몬드에만 익숙한 사람들에게 세공하지 않은 다이아몬드 원석을 알아보는 건 막상 쉬운 일이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이아몬드가 전혀 발견되지 않는다면 사람들이 이곳을 찾을 리가 절대 없다. 처음 광산이 발견된 뒤 지금까지 모두 7만 5천여 개. 1972년 아칸소주가 주립공원으로 이 땅을 사들인 뒤 2만 9천 개 이상의 다이아몬드가 발견됐다고 한다. 지금도 평균 하루 2개 정도의 다이아몬드가 이곳에서 발견된단다.
A Louisiana man's diamond find has just about every married guy out there wondering why in the world we spent so much money on our wives at a jewelry store.
2.89-carat diamond found by Brandon Calenda from Louisiana.
The big find happened on March 6th at Crater of Diamond State Park.
입장료 $7만 내고 들어오면 관리소에서 삽과 망을 빌릴 수 있다. 사람들은 곳곳에 자리를 잡고 앉아 진흙과 자갈로 덮인 흙더미를 조심스레 삽으로 파기 시작한다. 작고 반짝거리며 약간은 반투명하기도 한 그런 돌들을 찾기 위해서다. 땅을 파고 망 위에 흙을 흔들어대고 혹 건져지는 게 있는가 물에 씻어도 보며 몇 시간째 이런 작업만 계속하고 있다. 모두들 얼마나 몰두를 하는지 말소리 하나 들리지 않는다. 어쩌다 이런 소리가 들리면 다이아몬드를 찾은 것이다. 지금까지 미국에서 발견된 다이아몬드 가운데 가장 큰 다이아몬드는 1924년 바로 이 다이아몬드 분화구에서 발견된 다이아몬드다. 세공하기 전 크기가 무려 40캐럿이 넘었다고 한다. 흰색의 이 다이아몬드에 사람들은 엉클샘이라는 이름을 붙여줬다. 엉클샘은 바로 미국을 상징한다. 작년에도 한 10대 소녀가 커다란 다이아몬드를 발견해서 화제가 되기도 했다. 소녀가 발견한 다이아몬드는 시가로 한 2만 달러 정도였다.
Tanya Clymer found a 3.85-carat diamond while at an Arkansas state park over the weekend. The 14-year-old from Oklahoma City found this diamond at the Crater of Diamonds State Park in Murfreesboro, Arkansas. And that's not unusual because the park actually features.
온종일 땅을 파도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두 시간 만에 금방 손톱만한 다이아몬드를 찾는 횡재를 누리는 사람도 있다. 나에게도 혹시나 그런 천운이 기다리고 있지는 않을까? 혹시 모를 기대감에 이곳을 찾는 사람들이 해마다 평균 6만 명에 이른다고 한다.
와, 다이아몬드를 발견만 하면 가져갈 수 있다니까 진짜 솔깃한 얘기네요.
그렇죠. 네. 네, 뭐 찾기가 좀 어려워서 그렇지 찾으면 그 자리에서 감정까지 해준다고 합니다.
네.
예, 가족들끼리 오는 사람도 많다고 하는데요.
네.
예, 찾으면 물론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아니어도 색다른 경험한 것으로 만족들 한다고 합니다.
아, 그렇겠죠. 뭐 그나저나 사실 저는요 이 아칸소주에 대해서 안 것이 빌 클린턴 전 대통령 때문이었거든요.
예, 사실 그 전까지는 미국 사람들 중에서도 이 아칸소 이름조차 제대로 발음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꽤 있었다고 합니다.
네.
예, 워낙에 작고 또 가난한 주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에게도 별 주목을 받지 못하던 주였습니다.
그러게요. 저도 이 아칸소 이름을 처음 봤을 때 아칸사스 이렇게 읽었거든요. 캔사스 뭐 하는 것처럼요.
예, 실제로 이 영어로 알칸사스 이렇게 쓰니까 예, 지금도 미국의 어린아이들더러 읽어보라고 하면 10명 중에 7, 8명은 그렇게 읽는다고 하네요.
네. 아칸사스를 쓰고 왜 아칸소로 읽는지 모르겠어요.
예, 이 아칸소라는 말은 인디언 원주민의 말에서 유래한다고 합니다. 아래로 물이 흐르는 곳 이런 뜻이라고 하는데요.
네.
예, 그래서 이 아칸소라는 말을 어떻게 발음할 것인지를 놓고 실제로 아칸소 주민들끼리도 논쟁을 벌인 적이 있다고 합니다.
네.
예, 아칸소라고 하자는 의견과 아칸사스라고 하자는 의견이 갈렸는데요. 1880년대 주의회가 아칸소로 발음하기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네. 뭐 하지만 뭐 이제 웬만한 미국 성인 치고요. 아칸사스로 읽는 사람은 없겠죠.
예, 아무래도 말씀하신 대로 이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의 공이 크지 않나 싶습니다. 조지 로스 아칸소 관광국 공보관의 설명 한번 들어보시죠.
Probably have to say Bill Clinton. There are a lot of various other figures, but he's definitely
아칸소가 배출한 유명한 인물을 꼽으라면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을 들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 사람이 있겠지만요. 한국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맥아더 장군도 아칸소 사람입니다. 하지만 가장 잘 알려지고 논쟁할 필요도 없이 모두가 동의할 만한 인물을 꼽으라면 역시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꼽힐 겁니다. 클린턴 전 대통령이 1990년대 아칸소 주지사로 미국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면서 사람들이 아칸소 주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게 됐으니까요.
예, 저도 기억이 나요. 특히 이 당시 클린턴 후보가 한 텔레비전 방송국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이 색소폰 연주를 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정말 열광적이지 않았습니까?
예, 그랬었죠. 네. 이 존 F. 케네디 대통령을 이을 젊고 매력적인 대통령 후보가 나타났다 이러면서 이 사람들의 마음을 순식간에 사로잡았었는데요.
네.
예, 하지만 반면에 워싱턴 정가의 반응은 처음엔 그다지 신통치 않았습니다. 당시 클린턴 후보는 아칸소 주지사 12년 경력을 내세웠었는데요.
네.
예, 하지만 이 300만 명에 이르는 연방정부 직원 수에도 못 미치는 인구 240만 명의 작은 주에서 얼마나 뭘 배웠겠냐면서 조롱의 목소리도 많았습니다.
네. 하지만 뭐 당당히 미국의 42대 대통령으로 선출돼서 뭐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줬었죠. 그러니까 미국인들에게조차 잘 알려지지 않았던 이 아칸소 주를 유명하게 만든 가장 큰 공헌자라면 역시 클린턴 전 대통령이겠군요.
예, 그래서 아칸소 주에 가면 클린턴 대통령 기념관 도서관 거리도 있습니다. 예, 요즘은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의 아내인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 때문에 이 아칸소 주가 다시 한번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빌 클린턴 전 대통령처럼 아칸소 주가 고향은 아니지만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에게 이 아칸소는 워싱턴 중앙무대에 진출하기 전까지 정치, 사회 경험을 쌓은 제2의 고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전으로 보는 50개 주.
자, 이번에는 동전으로 보는 50개 주 시간입니다. 미국의 25센트 동전 속에 각 주를 나타내는 상징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를 가장 대표하는 거라고 하겠죠. 그럼 아칸소 주의 동전에는 뭐가 새겨져 있을까요? 박영석 기자 소개해 주시죠.
예, 아칸소주 25센트 동전에는 벼와 다이아몬드 그리고 청둥오리가 새겨져 있습니다. 조시 로스 아칸소주 관광국 공보관의 설명 들어보시죠.
Well, we are known as the natural state. We are a leader in rice production.
아칸소주는 미국에서 쌀을 가장 많이 생산하는 주입니다. 미국에서 소비되는 쌀의 절반 가량이 아칸소에서 생산된 쌀입니다. 그래서 벼 이삭을 우리의 상징으로 삼았습니다.
예, 그리고 이 아칸소 동전에 왜 다이아몬드가 새겨져 있는지는 앞에서 잘 들으셨죠?
네.
예, 그런가 하면 이 날개짓을 하는 청둥오리의 모습도 있는데요. 이건 아칸소주가 청둥오리 사냥으로 아주 유명한 곳이라는 걸 알리기 위해 넣은 거라고 합니다. 아칸소에 가면 호수나 연못가에 개들을 풀어놓고 이 청둥오리 사냥을 하는 사람들을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원래 이 아칸소는 닭이나 오리 같은 가금류 생산지로도 유명한 곳인데요. 미국 최대의 닭고기 가공업체인 타이슨이라는 회사 본사도 바로 이 아칸소에 있습니다.
네, 미국 50개 주를 가다 아칸소 주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아, 다음 주에는요, 꿈과 낭만의 고장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로 여러분 안내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박영석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일상 속 영어를 알기 쉽게 배워보는 English with you 이어집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와 제니퍼입니다. English with you는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이는 다양한 표현들을 익히는 시간이죠. So let's get started today. You know, my friend goes
crazy when there is a huge sale going on at the mall. And I have to admit that I do too. So we both decided to go to the mall during the weekend and shop. 주말에 백화점에서 할인 판매를 한다고 해서 저는 친구와 함께 가기로 했습니다. 할인 판매만 하면 괜히 신이 나거든요. 네, 오늘의 영어 표현은 to be crazy about something입니다. 그럼 제가 캐롤라인과 대화한 것을 먼저 들어보실까요? Listen carefully.
Carolyn, you're telling me that you got your niece or you got some necklaces for your niece last year?
For two nieces. And they were gorgeous. And she loved them. She was 12 then. And she just went crazy for them. They were like 20 bucks. I mean, they were really cheap.
So today you're buying a couple, huh? Not just one?
Yeah, one for each niece.
And your son, he bought Legos. Michael, what did you get at Legos?
Ba-ba!
Woo! Ba-ba! What is that?
제가 캐롤라인에게 작년에 조카들에게 목걸이를 선물로 주셨다고 하셨죠? 라고 했더니 캐롤라인은 맞아요. 그 목걸이는 20불 정도였지만 참 예뻐서인지 조카들이 엄청 좋아했어요. She just went crazy. 아주 좋아서 어쩔 줄 모르더라고요. 하더군요. 오늘의 영어 표현은 to be crazy about something이죠. To be crazy about something 하면 무엇무엇을 무척 좋아하다라는 뜻입니다. To be crazy about something means that you become very happy and excited about something. For example, if I say I am crazy about baseball, it means that I really, really like baseball. 그럼 대화를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Carolyn, you're telling me that you got your niece or you got some necklaces for your niece last year?
For two nieces. And they were gorgeous. And she loved them. She was 12 then. And she just went crazy for them. They were like 20 bucks. I mean, they were really cheap.
So today you're buying a couple, huh? Not just one?
Yeah, one for each niece.
And your son, he bought Legos. Michael, what did you get at Legos?
Ba-ba!
What is that?
그럼 이젠 제가 한국말로 할게요. 영어로 표현해 보세요. 제이슨에게 햄버거를 사주면 정말 좋아할 거야. 제이슨이 무척 좋아하는 것이거든. 맞습니다. If you buy Jason hamburgers, he will go crazy. It's because he really likes it. If you buy Jason hamburgers, he will go crazy. It's because he really likes it. 오늘의 영어 표현, to be crazy about something. 무엇무엇을 무척 좋아하다. To be crazy about something. Practice with your friends and tell me how it went, okay?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U.S.입니다. 다음 이 시간에 만나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노래 한 곡 들으면서 이 시간 문 닫겠습니다. 조앤 바이즈의 House of the Rising Sun 골랐습니다. 계속해서 뉴스 투데이 3부에 청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저는 장량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tell my baby sister.
역사 속 오늘. 역사의 숨결 속에 오늘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막바지에 다다르던 1945년 7월 16일 오늘. 미국이 인류 최초의 원자폭탄 실험을 실시합니다.
At 5:30 a.m. July 16th, 1945. The world entered the atomic age with an intense flash.
이날 미국 남서부 뉴멕시코주 인근 사막에서는 거대한 폭발과 함께 높이 15km에 달하는 버섯 구름이 솟아올랐습니다. 이날 실험은 미국의 원자폭탄 개발 계획인 맨하튼 프로젝트의 결과물이었습니다. 미국은 1938년 독일의 과학자가 우라늄 원자 핵 분열에 성공하자 서둘러 원자력 연구를 시작했고 1942년 원자폭탄 개발 계획인 맨하튼 프로젝트에 착수했습니다. 이어 미국의 물리학자인 로버트 오펜하이머를 포함한 4,500여 명의 과학자와 기술자가 원자폭탄 개발을 시작한 지 약 3년 만인 1945년 오늘 미국은 인류 최초의 원자폭탄 실험에 성공합니다. 이어 이 실험에 성공한 지 20일이 지난 1945년 8월 6일 미국은 일본의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을 투하했습니다.
The world will note that the first atomic bomb was dropped on Hiroshima.
그리고 사흘 뒤인 8월 9일 미국은 일본 나가사키에 또다시 원자폭탄을 투하합니다. 결국 일본이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을 선언함으로써 제2차 세계대전은 막을 내리게 됩니다. 1989년 7월 16일 오늘 세계적인 지휘자 헤르베르트 폰 카라얀이 사망했습니다. 그의 나이 향년 81세였습니다. 1908년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에서 태어난 카라얀은 4살 때부터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했고 5살 때 처음으로 연주회를 갖기도 했습니다. 이후 카라얀은 스승의 조언에 따라 지휘자의 길에 나섭니다. 이후 1929년 지휘자로서 첫 공연을 성공리에 마친 카라얀은 독일의 지방도시 우름에 있는 한 오페라 극장의 지휘자로 발탁되며 본격적으로 지휘자의 길을 걷게 됩니다. 이후 카라얀은 잘츠부르크 음악제의 지휘와 베를린 피라모니, 비엔나 피라모니의 지휘를 맡으며 세계적인 명성을 떨치게 됩니다. 카라얀은 특히 교향곡과 오페라 해석에 탁월했는데 그가 지휘한 곡에는 아름다움과 열정이 들어있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카라얀은 이후 1989년 2월 미국에서 비엔나 필하모니와의 공연을 마지막으로 1989년 오늘 생을 마감합니다.
곧이어 밤 11시부터는 세계뉴스와 VOA 뉴스투데이 3부가 방송됩니다.